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소망 중에 살게 하심을 인하여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풍성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또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신입교사 교육을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계셔서 말씀을 듣는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될 말씀을 깨닫고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내용들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무지한 어린 아이들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굳게 해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시고 견고케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에게 양식이 되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전도서 12장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2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오늘 제목이 성경적인 교육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육관은 세상과 다르죠. 또 달라야 마땅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을 교육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 세상 교육을 보면 성공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육의 목표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날 수 있을까? 더 좋은 위치, 더 높은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세상 것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바로 죽음 건너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기업, 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하고 큰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교육관도 달라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사들은 성경적인 교육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게 맡겨진 학생들을 가르치고 섬기는데 기초가 될 겁니다. 성경적인 교육관을 바르게 인식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적인 교육관을 바르게 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참 중요하고 귀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경적인 교육관, 그래서 교회학교의 큰 목표와 연령대에 맞춘 목표를 좀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가르칠 때 가르침의 주체는 성령이시라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각 사람 마음속에 깨달아질 수가 없고 각 사람 자신에게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지만 가르침의 주체는 성령이시라는 걸 인식함으로 인해서 더욱 겸손하게 될 수 있고 주 성령께 의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교재는 당연히 성경이겠죠.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가르칠 것인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적인 교육관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교회학교 교육관 그 2층에 보면 교회학교의 목표, 교육 목표에서 그 큰 현판이 붙어져 있죠. 거기에 보면은 큰 목표가 있고 연령대에 맞춘 이제 세부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보셨어요?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미 교회학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신 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교회학교의 목표를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그것은 또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그렇게 해놓으신 것이니까 교회학교 큰 목표는 이 전도서 12장 13절로 잡아놨고 또 유치부 목표는 시편 36편 9절에서 또 초등부와 중고등부 교육 목표는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으로 세 가지 또 목표를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1번에요. 로마자 1번 밑에 1번 교회학교의 큰 목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을 잡아놓은 겁니다.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그 말은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긴 내용을 이제 말씀하신 목적을 여기서 밝히려고 하는 의도잖아요. 다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전도서를 기록해 주신 목적이 뭐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한 단어로 하면 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긴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목적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본분이라는 말은 그것이 사람의 도리고 마땅한 책임이고 의무다라는 말이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도리예요. 사람으로서 그것은 마땅한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본분을 잊어버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의 도리와 책임과 의무가 무엇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14절 말씀을 13절과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살면 어디에서 벗어나겠어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이야기한 이후에 14절을 얘기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은 마땅히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2페이지 넘겨보죠. 이제 왜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방가로 일본에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신 상태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대제사장으로서 긴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그 긴 중보 기도의 내용 속에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이 담겨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기회가 되시면 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꼭 탐독하시고 내용을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17장 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마태복음 28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영생을 주시려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요, 영생을 첫 번째는 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또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니, 여기 저희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더 넓게는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 내가 저에게 주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 주었다 그랬잖아요. 주님 주셨어요. 그리고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바로 이제 그 구원을 받은 사람, 이제 나와 함께 있어. 주님과 함께 계셔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을 저희로 포기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본다는 건 뭐예요? 그걸 같이 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 가신 계신 곳에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영광을 같이 누리는, 보고 끝나겠어요? 같이 누려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영생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그래서 그 영광을 같이 주님과 같이 있으면서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람 편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먼저는 올바른 관계를 맺고, 즉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인간 편에서 해야 될 도리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구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 편에서 해야 될 몫이에요. 그렇죠? 먼저는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경외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신명기 17장 찾아보죠. 17장 18절 19절 신명기 17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 중에 왕으로 오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왕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신 말씀을 이제 등사해서 개인 성경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부지런히 읽으라는 겁니다. 그 읽게 하는 목적이 뭐냐? 두 가지죠. 경외와 순종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걸 다 이제 합치면 경외잖아요. 경외. 그래서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구원받은 사람이 평생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이라,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외와 순종, 이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기도 해요. 성경 주신. 여호수아 22장 한 곳을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22장. 신명기 뒤에 여호수아가 있죠. 2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자, 이 내용은 이 가나안 7년 정복 전쟁을 이제 마친 이후에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 이제 전쟁을 마치고 이제 남자들이 이제 자기가 기업으로 받은 곳에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그 르우벤, 므낫세 이제 반지파, 갓지파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부탁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돌아가거든 크게 삼가서 조심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첫 번째는 사랑하고 그랬어요. 사랑하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걸 합치면 사실은 경외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주님을 높이는 그게 경외죠. 그리고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그리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여기도 경외하고 순종해라, 이제 그 말입니다. 잠언을 주신 목적에도 보면은 잠언 1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죠. 잠언 9장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명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시는 거고, 그걸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그래서 그 교회 학교 학생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으로 길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그건 수단이고, 정말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사실은 교회 학교 목표입니다. 자, 이 목표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령대에 맞게 이제 교육 목표가 또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치부가 있고 초등부가 있고 중등부가 있고 고등부가 있잖아요. 네 가지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 유치부 학생들에게는 이제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한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 왔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것이 유치부 교육 목표입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죄를 잘 몰라요. 그리고 이 복음이 이해가 되려면은 대속이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유치부 아이들이 뭐 대속을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유치부 아이들은 구원받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줄 수는 있잖아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한다. 그래서 시편 36편 찾아보죠. 시편 36편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죠.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강명 중에 우리가 강명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강명을 보리이다. 모든 생명의 원천은, 생명은 사실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주어진 겁니다. 모기 한 마리도요, 하나님 아니면 못 만들어요. 그렇죠? 마귀가 못하는 게 뭘까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걸 못해요. 교회 학교 학생들이 모기는 누가 만들었어요? 모기는 사람에게 해롭게 하는 거니까 마귀가 만들었다 그러면 안 되죠. 모기도 하나님 만들었어요. 사람을 해롭게 하는 거지만, 그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주어진 거죠. 그렇죠? 죄로 인해서 뱀 같은 것도 주어지고, 뱀이 배로 기어다니고 사람에게 해롭게 하잖아요. 그 해롭게 하는 모든 것도, 생명이 있는 것은 사실 다 누구에게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어요. 출애굽할 때요,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가 한 기적을 따라했어요. 예를 들면 나일강을 피로 만드니까 물을 피가 되게 또 하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리고 개구리 떼가 올라오게 하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잖아요. 그 티끌을 치니까 티끌이 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왜 티끌을 이로 만드는 건 못했을까요? 이는 생명이잖아요.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니까 생명은 못 만드는 거거든요. 대저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사오니. 지금 봐요.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전해 있어도 생명을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과학이 못 만들어내거든요. 자, 주의 강명 중에 우리가 강명을 보리이다. 이것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일 겁니다. 사람은 눈으로 사실은 보잖아요. 눈으로 보는데 눈으로 봐요, 빛으로 봐요. 눈이 있어도요, 빛이 없으면 못 봐요. 그렇죠? 사실은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빛으로 봐요. 맞죠? 캄캄해 봐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빛이 있으니까 그 빛으로 사물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영광, 주님이 참으로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주님이 빛을 비춰줘야 그 모든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강명 중에 우리가 강명을 보리이다. 그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주님의 영광에도 참여해요. 그렇죠? 모든 것은 주님께로 와요.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도 그렇고 마귀가 또 확실히 못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는 건 마귀가 못하잖아요. 그것도 주님께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원받는 역사는 마귀가 못해요. 거짓된 교회에서 못합니다. 주님이 역사해야만 가능해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은 주님이 거기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요,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배울 때 엄마, 아빠, 맘마, 밥줘. 밥줘는 나중에 하나? 예. 그리고 말을 떠듬떠듬 하면서 질문하는 게 있어요. 엄마, 이건 뭐야?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 애들 어릴 때 보면은 계속 물어요. 왜 묻나? 모르니까 자기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계속 묻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말을 배우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야.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묻잖아요. 왜냐, 그거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이 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그걸 이제 가르쳐 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죠.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가자 봅시다. 1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 아테네에 가서 자, 이 아테네 사람들 항상 새로운 것 외에는 이제 배우지 않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바울사도가 처음 말한 내용이 뭐예요? 천지의 주재 되시는 하나님이 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걸 처음 소개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아이들한테 처음 하나님. 사도행전 14장. 루스드라에서 사도행전 14장 1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가로대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 전도하러 갔을 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잖아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 그래서 섬기려고 그랬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그들 앞에 뛰어들어가서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이걸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늘로서 비를 내리신다.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신다.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만족해 하신다. 일상적인 것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가르쳐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 참 사실 하나님 없으면 당장이라도 못 사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 안 계시면 햇빛은 어디서 오고 비는 어디서 내리고 그렇죠? 식물은 어디서 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음을 이제 유치부에서는 자연스럽게 가르쳐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좋은 분이시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의 위치라는 것도 알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뭐 단어는 피조물이라고 안 해도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것이 사람이구나. 이걸 이제 알려줘야 되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 항상 읽으면서 감동이 되는 것이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이 하늘과 땅을 왜 만드셨느냐. 사람으로 거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부모가 나에게 매일매일 음식을 주는 건 나를 사랑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사람의 위치가 얼마나 존귀한 위치인지도 알고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감으로 감격하고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그걸 언제부터? 어릴 적부터. 우리 어릴 적부터 마땅히 필요한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신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잠언 22장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22장 6절 잠언 22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헬라어 히브리어에 보면요. 어린 아이, 젖먹이를 가르치는 단어가 달라요. 여기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럴 적에 여기 히브리어 단어가 란 나이르 라는 단어인데요. 젖먹이에요. 젖먹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그 말은 젖먹이에게 가르치라 그 말이거든요. 젖을 먹는 그때부터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젖을 먹을 때는 어릴 때잖아요. 젖먹이 때부터 가르치는. 우리가 젖먹이 때부터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사물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르쳐야 될 겁니다. 4페이지 넘겨보죠. 그 다음 유치부를 올라가면 이제 초등부가 있잖아요. 초등부는 1학년부터 6학년. 유치부는 5세, 6세, 7세 3개 반이 있죠. 우리 서울교회는 3개반 지역에 가면은 이제 5, 6, 7세를 한꺼번에 아이들이 적으니까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고, 서울은 3개반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초등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개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1, 2학년 따로, 3, 4학년 따로, 5, 6학년 따로 교재가 3개로 이제 나누어져 있죠. 같은 공과를 배우면서 좀 1, 2학년은 쉽게, 3, 4학년, 5, 6학년 올라갈수록 약간 더 어렵게 수준에 맞춰서, 그래서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마치면 같은 공과를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요, 3번 반복하고 졸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104개 주제를 배우고 나간다 그 말이죠. 초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자, 초등부 교육 목표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받게 한다. 이게 이제 목표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5절부터 17절까지요. 여기 초등부 교육 목표, 중등부 교육 목표, 고등부 교육 목표까지 여기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은 같이 읽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15절은 성경을 주신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6절, 17절에 또 구원받게 하는 동시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성경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초등부 교육 목표는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받게 한다고, 중등부 교육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성경을 가르쳐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을 갖춰가도록, 성장하도록 돕는. 자, 그리고 성장하고 온전케 되면 그 다음 목표는 뭐겠어요? 일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부 교육 목표는 선한 일에 봉사하게 한다. 그게 고등부 목표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선한 일에 봉사하게 하고, 그래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교육 목표를 여기서 땄습니다. 자, 이 순서는 사실은 모든 사람의 순서죠. 그렇죠? 꼭 교회 학교 학생들뿐 아니라 어른도 오면은, 그렇죠? 먼저는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인격이 성장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일에, 일을 하는,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고, 이제 모든 사람의 순서. 교회 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4페이지 보시죠. 그래서 이 초등부 때가 되면요, 죄가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을 수 있는 나이예요. 죄가 뭔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대속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1학년, 2학년들은 상담해달라 그래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주입식이 될까 봐. 그래서 그런데 빠른 아이는 1학년 때도 구원을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근데 3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구원 받기에 딱 좋은 어떤 그런 나이에, 전도하다 보면은 그 연령대가 3학년 때는 상담도 하고 구원 받는데 직접적으로 돕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요,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로는 영원한 숙제 다 얘기하거든요.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까지 다 주님이 비로 다 가져갔다고. 그런데 앞에 이제 아이들 간증시키면요, 앞에 한 아이가 그렇게 간증하며 뒤에는 간증을 다 따라해요. 똑같이 따라해요. 아이들 그 만화나 이렇게 뭘 TV에 나오는 걸 금방 따라하잖아요. 아이들 그 잘 따라해요. 자기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대로 따라해요. 이게 아이들 자기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보다는 이제 배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 이제 가짜다 무조건 이제 그래도 안 되고, 예? 그래서 아이들을 조용히 옆에서 너무 다그치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조용히 어떻게 도울까 좀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정말 복음이 확실해지고 구원의 문제가 확실하도록 조력자로서 옆에서 도우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 아이들을 돕는데 필요한 성경이 뭘까를 좀 연구하고 그 아이들을 조용히 도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성경을 주신 목적은 첫 번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빌며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요한복음 다 기록하고 나서 끝에 가서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5페이지 넘겨보시죠. 그 욥기 1장 7절을 옮겨놨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마귀는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연구하잖아요. 그 마귀의 일꾼들도,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마귀의 일꾼들도 부지런히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부지런한데, 우리는 아이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구원받는 것을 돕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연구하고 거기에다가 내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고 거기에다가 내 열정을 거기에 쏟아야 될 겁니다. 때로는 그 아이들의 구원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변화가 없으므로 좌절하고 낙망하고 낙담하고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오래 참잖아요. 살아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시다 그 말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낙담하지 말고, 농부는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그 농작물을 돌보듯이요. 이 자녀 기르는 건 원래 농사라 그래요. 교회 학교 학생들을 기르는 것도 당장 어떤 결과를 보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진지한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른은 좀 진지하게 될 수 있는데 애들은 금방 심각해졌다가 돌아서면 금방 해야 하고, 이거 종잡을 수가 없어요. 진지하기가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낙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면요,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바뀔 수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또 나중에 올라가서 그렇게 붙잡아주려고 해도 그때는 정말 낙망했는데 나중에 가서 훌륭한 학생들이, 훌륭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도 꽤 있잖아요. 몰라요. 예? 그래서 너무 이제 일희일비하는 이제 그런 것 말고 꾸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도리와 책임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가로 3번 중등부 교육 목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는 것이 중등부 교육 목표입니다. 그러면 온전케 하는 방편이 뭐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성경.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온전케 하는 데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아이들의 삶 속에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을 통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애매한 고난들을 겪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온전케 해가시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온전케 돼갈 수 있을 거예요. 몇 가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먼저 성경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여기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으로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훈. 교훈은 이제 영어로 닥트린이죠. 교리입니다. 교리. 마땅히 가르쳐야 될 참 진리거든요. 진리. 그 바른 가르침들. 참 교훈. 그 예를 들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간다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든지 여러 가르쳐야 될 많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교훈. 그 다음에 책망. 때로는 이제 잘못된 것은 책망하죠. 그것도 이제 내가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막 나무라면은 그 아이들이요, 그 마음에 감정이 사요. 그러면 안 되고,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네? 성경을 가지고 책망을 하고 성경을 가지고 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개인적으로 책망한다고요, 막 대놓고 나무라면요, 그 다음에 감정 사서 선생님 보려고도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성경을 가지고 책망해야죠. 우리가 이제 설교 단상에 서면 설교할 적에 막 사람을 혼내면 좋아요, 싫어요?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설교 들으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듣잖아요. 그렇죠? 성경으로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하는 건 교정이죠. 잘못된,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는.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는 건 마땅히 행해야 될 길, 의로운 길, 정직한 길,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경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도록. 우리 자신부터 그래야 돼요. 우리 자신부터 성경을 떠나면 안 돼요. 성경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 자신부터 받아들이고 있어야 돼요.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세상을 볼 때요,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과해서 세상을 봐야 되거든요. 세상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를 들면 동성애.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봐서 아이고 뭐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거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선진국이 동성애를 하는데 우리는 좀 거기에 비하면 좀 후진국인데 선진국도 저렇게 하는데 몰라서 그러겠느냐, 우리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기준이 선진국이요. 네? 그런데 성경이라는 안경을 딱 쓰고 보면요, 동성애 잘못된 거잖아요. 사람이 짐승입니까? 이 젊을 적에 정욕이 올라와도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자기를 다스리고, 그럴 수 있는 정욕이 올라올 수 있는 것을 차단하고 자기를 다스리고 절제하는 것이 당연하지, 정욕이 올라온다고 마음대로 행동해요? 그러면 이제 같은 동성의 마음이 조금씩 올라온다고 그럼 그걸 그냥 발산해요? 사람이 동물이 아니잖아요. 절제하는 게 당연하죠. 다스려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다.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학생들에게 그런 마음이, 그런 가치관이 생기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학교에서 1960년대 이후에 학교에서 범죄가 급증했다 그러잖아요. 존 F. 케네디가 미국 학교, 공립학교에서요, 그 성경 교육을 하는 시간을 딱 빼버린 이후에요. 학교 범죄가 급증했다는 보고서가 있거든요. 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친다는 건 그만큼 이렇게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것을 절제시키고 다스려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성경입니다. 그 다음 둘째는 시련과 역경, 애매한 고난을 통해서 이 불순물이 제거되잖아요. 금이 풀무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불순물이 제거가 되잖아요. 은이 도관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불순물이 제거되잖아요. 철들, 여러 가지 철들을 모집하잖아요. 고철상에서. 그걸 이 제철소로 보내서 제철소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요. 불순물은 싹 제거되고 철만 따로 나와서 제품이 찍어져 나오잖아요. 이 시련과 역경, 애매한 고난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좋은 훈련장인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우리가 고난을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애매한 어려움들을, 역경을 우리가 겪게 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난이 좋은 거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고난이 유익하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편하게 자라고 우리 아이 시대 아이들이 편하게 자라면요 천방예축이 되고 그리고 편하게 자라서 불순물이 제거가 안 되고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고난을 쭉 통과해 보면요 고난을 겪고 살면 고난 받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넓어진다고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너무 편하게 애지중지 집에서 이렇게만 기르잖아요. 그러면 남을 배려 못해요. 마음이 넓어지지 않아요. 항상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인격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여러 가지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면서 이 때로는 왕따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애매한 고난도 당하고 그 좋은 거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좋은 거다. 그걸 통해서 넓은 마음을 갖게 되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인격이 다듬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좋은 거다. 그걸 가르쳐야 돼요. 기회 되는 대로. 그리고 성경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의 내용을 뽑아가지고 고난을 받게 됨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았느냐. 그렇죠? 고난을 받고 통과함으로 연단된 사람들을 모본을 제시해 줘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요셉과 욥, 모세, 다윗 역사 인물들이 많죠. 그래서 이 고난은 인격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방법인 거예요. 야고보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히브리서 뒤에 같이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수단이 뭐냐? 앞에 여러 가지 시험, 믿음의 시련,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오는 어떤 여러 가지 시련이 온전하게 만들어서 조금도 부족하게 얻게 하는 인격적으로 성숙되게 하는 그걸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 전서 1장 한 곳을 더 찾아보죠. 베드로 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있는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시험, 어떤 여러 가지 시련이죠. 유혹해오는 어떤 죄 말고 고난, 애매한 고난들, 역경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고난을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난이 오고 애매한 고난이 오고 그러면요 근심이 되죠.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그 고난을 통과한 뒤를 생각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자체를 기뻐하는 것보다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제 금은 불로 연단하잖아요. 불로 연단한 금은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시련하라고 오는 그것은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걸 통과해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거예요. 자, 그리고 6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셋째는 주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온전케 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지난주 주일 말씀에 배웠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 그리고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행적이 쭉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살피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살피고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또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제가 나오잖아요. 소제에 보면 고운 가루, 기름, 유황, 소금이 들어가고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게 꿀과 누룩이잖아요. 소제는 고운 가루, 고운 가루가 되려면 이 곡식이 완전히 지리겨져서 잘게 부서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생애를 살았어요. 예수님은 이제 유황은 기도잖아요. 기도하는 삶. 그 다음에 기름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그 소금은요. 소금은 언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가는. 그리고 누룩과 꿀은 제외된다. 누룩은 죄잖아요. 꿀은 인정과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인정,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이라는 걸 좀 가르쳐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제시함으로 그 예수님을 본받아 가려고 했으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본받음으로 온전케 돼갑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방가로 4번에 고등부 교육 목표는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한다 그랬는데 온전하게 한다 혹은 봉사하게 한다. 이제 인격이 온전해지는 것은 그 다음에 일과 관련이 되죠. 나는 신령하다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일은 안 해요. 신령하다 그러는데 전도는 안 해요. 그럼 신령하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거기 잘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목적이 뭐냐?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온전케 해서 그냥 자기만 신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봉사하게 하는 선한 일을 하는데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는 그것이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신령하다 신령하면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령하게 되는 거하고 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부는 교회학교 제일 위에 이제 학생들이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에 봉사하게 하는 그래서 이 고등부 정도 되면요 좀 일도 좀 시키는 게 필요해요. 뭐 큰일 말고 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청소도 하게 하고 뭐도 하게 하고. 이 우리 요즘 고등학교 가보면요, 부모들이 다 와서 청소해 준다며요. 고등학교들 그럼 안 되잖아요. 에?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게 하는 거예요. 아, 이 스펄전 목사는 19살 때 목사가 됐다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그 전부터 설교했어요. 그 전부터 설교했는데 19살에 영국의 큰 교회 청빙을 받아서 영국의 교회 목사로서 심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9살 되면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나이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어려도 자기 할 만한 할 연령대에 맞춘 일을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리다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아는데 고등학생 힘도 세요. 머리도 좋아요. 예? 알 거 다 알아요. 예? 이제 안 하기 위해서 그렇지. 예. 그래서 그 나이 정도 되면요, 뭔가 일을 하면서 그 봉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죠? 봉사하는 가운데 기쁨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지도해 주는 것이 이제 마땅하겠죠. 예,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그 가운데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예, 자, 7페이지 넘겨봅시다. 7페이지.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봉사하도록 가르치고,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하다는 것도 알려주고, 이제 성장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죠. 자, 로마자 2번입니다. 그러면 교육가는 그렇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스승은 누굴까요? 가르치는 스승은. 교사가 가르치지만 진짜 가르치는 스승은,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소리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각 사람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고 적용되게 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허공을 치는 거라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 앞에 교사가 아무리 많이 준비하고 얘기해도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역사해서 아이들 마음을 열어서 그 말을 듣게 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게 하지 않으면요, 허공을 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기록하셨잖아요. 그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걸 받아들이도록 하는 걸 조명이라 그러거든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성령이 비춰주시는 것이 없이는요, 아이들에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걸 생각하면은 나는 수단이고 나는 이제 중간에서 어쩌면 쓰임받는 도구고 실제 하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 있고, 그러니까 더 날마다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매일매일 기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주체는 성령이에요.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요, 주님께 절대적으로 기대지 않으면은 우리 수고가 다 헛될 수 있습니다. 헛되지 않으려면 성령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넘겨보세요. 요한일서 2장. 2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걸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다른 구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고, 그럼 다른 성경에 왜 그 말씀을 하겠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 이외의 다른 가르침은 필요 없다. 그 말이거든요. 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기름 부음이 성령의 가르침이잖아요.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을 찾기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깨닫지 못한 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성령이 오심으로 그 깨닫지 못했던 것을 성령이 후에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이 막 필기를 하는 것처럼요, 예수님 말씀하는 것을 적은 게 아니잖아요. 기자처럼 속기로.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기록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그것을 다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생각나게 하셔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학생들 앞에 서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학생들 속에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의탁하는 사람은 그 사역이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가르칠 것인가? 교재는 성경이죠. 이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 유치부에는 동화집도 필요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는데, 그 모든 것은 성경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 돼야지, 그것이 성경을 이제 벗어나서 그것 자체로만 뭘 한다면 그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성경을 가르쳐주기 위한 수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성경으로 달려가기 위한 하나의 보조수단이 돼야지, 그게 추가되면은 교육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재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칠 내용은 무궁무진해요. 그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으니까 이거 언제 다 가르쳐요? 에?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제가 이제 설교하고 몇 년이 지나니까 한 교회에서 몇 년을 심어하니까요, 설교를 한 교회에서 1년이면 수백 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설교를 같은 사람이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 처음에 초기에 여기 전도할 때.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니까요. 야, 뭘 얘기하나. 그런데 이제 기도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속에 오늘 무뚝 이제 주님이 이제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셨는지, 아, 성경이 있잖아. 에?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 성경 잘 연구해서 성경 자세히 설명해 주면 되지. 네가 뭘 이렇게 설득력 가지고 네가 이제 그렇게 하려 그러냐. 에? 성경이 이렇게 많은데 이 성경 설명해 주면 되지 않냐. 그 다음부터 마음이 아주 편해졌어요. 그렇죠. 성경 한 장 연구해서 그 다음에 얘기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예? 성경 설명해 줘. 그러니까 이 가르칠 것은 얼마든지 주셨다니까. 문제는 내가 못 깨달아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시간만 투자하고 연구하면은요, 가르칠 것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는 항상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데 다른 것이 추가돼서 가르치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건 수단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을 설명하고 성경을 이해시키고 하나님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가르칠 것인가? 내용. 가르침의 내용, 그 성경의 내용을 좀 요약하면은 먼저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성품,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을 끊임없이 알리고 일깨워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요, 이 금방 망각하거든요. 금방 잊어먹어요. 그 마음의 한쪽에 생각에다 조금 돌아서면 또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도 자꾸 일깨우는 게 필요하거든요. 각성시키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성경은 하나님을 알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을 향한 뜻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향한 뜻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가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을 행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 의로우심, 신실하심, 선하심,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하나님이 편재하심,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거,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자존성,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시잖아요. 아무의 간섭도 안 받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내용은. 그래서 이 성경 한 장을 쭉 읽으면은 읽어놓고 이렇잖아요.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말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 그래서 이렇게 쭉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쭉 정리하면 되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의 어떤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생애를 얘기하는 거냐? 십자가에 얘기하는 거냐? 복음을 얘기하는 거냐? 그 다음에 여기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 있냐? 여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경고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은 생애 속의 생활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의 어떤 소망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죄에서 구별된 생활을 얘기하는 거냐? 쭉 읽으면서요.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성경 읽으면 계속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다고 이제 찾아낸 걸 다 얘기하려면 시간 바쁘고, 그게 아니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넘겨보죠. 자, 2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으며 유일무이한 절대적 기초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걸 가르쳐야죠.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 생각이 자리 잡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길이를 잴 때는 자가 필요하잖아요. 무게를 잴 때는 저울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고 가치 판단의 척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이 가치관이 딱 잡히도록, 성경을 성경 속에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이 중심으로 가치관이 잡힌 사람은요, 신앙이 안 흔들리거든요. 우리 시대는 상대주의 시대잖아요. 제가 이 지역에 가서 설교하는데 잘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학생 한 명하고 상담하는데 이제 진화냐 창조냐 반대잖아요. 그렇죠? 진화 아니면 창조고 창조 아니면 진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화와 창조 둘 다가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학생이. 그러니까 이제 전혀 반대되는 두 가지를 가지고 둘 다 진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시대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옳으면 옳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면요. 요즘 뭐냐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다 옳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요즘에 거의 대부분 인정해 주는 식으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마음 안 다치게 하고 마음 안 상하게 하고 그게 옳다고 해보라고 이제. 전혀 반대되는 두 가지가 있어도 둘 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참 안 통하더라고요. 어떻게 사고방식이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혔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유일무이한 절대적 기초다.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그 이사야 5장 20절 21절 이사야 시대에요. 악을 선하다고 하며 선을 악하다고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완전히 뒤바뀐 거잖아요.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흑암으로 강명이라고 강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인데 단 것이라고 하고 단 것인데 쓴 것이라고 하고 꼭 평생 남자와 여자 태어난 그대로 살 필요가 있냐. 성을 중간에 바꿔도 되지. 에? 참 이 사고방식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사야 시대도 그랬거든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절대적 기초가 있다. 이거 이제 불변하는 진리가 있다. 이것이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 마음에서도 자리 잡고 학생들이 그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가르쳐야 됩니다. 철학자들 존재론 얘기하잖아요. 이게 탁자인데 진짜 이걸 탁자라고 할 수 있냐. 저게 문인데 진짜 문이라고 할 수 있냐. 그 문으로 보일 뿐이다. 그런데요. 강의하고 나갈 때는 꼭 문으로 나가잖아요. 이거 벽 들고 나가는 게 아니죠. 존재론 가르칠 때 보면은. 그러니까 말 놀리잖아요. 그렇죠? 말 장난이고. 이제 성경은 진리거든요. 진리. 자, 10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10페이지 3번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겠죠? 시편 78편 7절에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인생의 소망을 오로지 하나님께 두고 소망을 재물에도 둬도 안 되잖아요. 지식에도 둬도 안 되잖아요. 권력에도 둬도 안 되고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둬도 안 되잖아요. 소망을 하나님께 딱 두는 사람은 진짜 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육신보다는 영혼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세보다는 내세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땅보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 소망을 하나님께 딱 두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학생들을 길러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경을 쓴 목적대로 교육하면 되죠. 이 성경은 각각의 권을 이제 목적을 갖고 성경을 주셨잖아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은 영생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생 얻도록 교육하면 되고 요한일서는 교제를 위해서 기록한 거잖아요. 교제 죄 때문에 교제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백해야 된다. 교제 회복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사귐 속에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면 되죠. 요한계시록에는 영원한 것을 바라게 함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도록 교육하면 되고 요한계시록 기록한 이유가 쭉 흘러가는 걸 보면 결국은 의가 승리한다. 결국은 주님이 승리한다. 결국은 주님의 세상이 열린다. 그 말이잖아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도록 이미 결과는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가 기록됐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와 믿음을 대조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다. 빌립보서는 교제가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교육 기록해놨으니까 교제의 중요성.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기록해놨으니까 교회의 중요성. 그다음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강조한 거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다. 하나님이다.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 권을 이렇게 쭉 보면서 성경 각 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쓴 목적대로 교육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을 병행해서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어요.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도 안 하고 사람이 100% 다 한다. 이렇게 말하면 인본주의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50% 하고 나도 50% 한다. 맞아요? 틀려요? 플러스 100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100을 다 한다.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맞아요? 틀려요? 그게 신본주의 같은데 이것도 틀리거든요. 이제 원칙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 편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다 하니까 나는 할 필요 없다.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의 책임을 균등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되냐고.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나사로 살릴 때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살릴 때 무덤 앞에 갔을 때 돌을 굴려 놓으라. 사람에게 시켰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리는 건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배를 동이체로 나왔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롭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게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거든요. 한 사람이 구원받게 돕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옆에서 사람이 수단으로 해야 될 일, 돌을 옮겨놓는 일이 있잖아요. 장애물이 되는 걸 이렇게 치워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 사람 시키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잖아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아주 얽어매져 있는 것이 옛 습성들이 많은데 그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교제 속에서 자유롭게, 그렇죠?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또 사람에게 시키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할 적에 주님 편에서 십자가를 다 우리 죄를 용서해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해야 되는 건 뭐죠? 그 우리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건 없지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책임은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믿어야 될 책임은 있잖아요. 맞죠? 주님이 다 해놔도 회개하고 안 믿으면 그거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공부도요. 공부도 주님이 도와주시는 게 있죠. 주님이 이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시간을 투자해 공부하면은 주님께서 내가 공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죠? 내가 정말 공부한 것이 기억나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부 안 하고 주님이 100점 맞게 해줄 거다.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그 열심히 한 것에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준다 그랬지 노는 사람에게 봉급 준다고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의 책임을 균등하게 가르쳐야 균형 잡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으로만 가르쳐 놓으면은요, 이게 주님께 기대고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방종으로 오는 사람 만들어 놓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효도하는 것을 가르쳐야죠. 이게 도덕적인 죄보다 질서적인 죄가 더 크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성실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가르쳐야 될 겁니다. 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성경으로 교훈하고 방가로 1번입니다. 올바로 산 사람과 그릇되게 산 사람을 통해서 대조해서 교훈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과 롯, 뭐 에서와 야곱 이렇게 비교해서 하면 좀 극대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은 삶이 있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구원받으니까 다 똑같지 뭐 다 동일하다는 식의 사고방식 있잖아요. 이걸 깨부셔야 되거든요. 똑같지 않아요. 더 나은 삶, 틀림없이 더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자, 넘겨서 12페이지요. 더 중요한 것이 방가로 저 밑에 더 중요한 것이 있음도 가르치고 절대적인 것이 있음도 가르치고 이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13페이지. 그러면 두 번째 성경으로 책망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으로 바르게 교정하고 그 다음에 14페이지 의로 교육하는. 그래서 선한 길, 의로운 길, 바른 길, 참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많은데 집에 가서 좀 뒤에 좀 읽어보시고 좀 마음에 이렇게 좀 새겨서 이것은 교회학교 교사로서 일을 하는데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놔야 될 내용들이니까요. 마음속에 좀 이렇게 푹 이렇게 좀 담아놓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입교사 교육을 받는 모든 분들과 함께해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이 일의 중요하고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일에 수고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심령을 더욱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나머지 모든 교육 과정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간섭해 주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 성숙한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질이 길러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